다니엘이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보게 될 만큼 영적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영적인 서밋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죠. 6월 달 학원 복음화. 그래서 다니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공과 공부하면서 많은 답들을 봤을 겁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시대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생에 남을 수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내가 뭘 했다, 또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오래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겠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올림픽을 했어요. 한국에서. 1988년 올림픽. 그때 올림픽을 보면서 되게 막 그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막 유도에서 김재엽 선수가 금메달 따고 한복 입고 올라가가지고 막 국민의례 하는 거, 애국가 울리는데, 그 다음에 막 우리 권투 시합을 하는데 뭐 그 이제 막 좀 억지로 사실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심판이 잘 봐줘가지고 금메달 땄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이 나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100m 결승전이었는데 어른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선수 두 명이 붙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우사인 볼트급 선수 두 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누가 이길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 경쟁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주목했는데 캐나다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한 거예요. 미국 선수는 잘했지만 은메달 이렇게 됐는데 야 대단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세우고 나서 며칠 뒤에 약물 복용 발각돼가지고 금메달 뺏기고 막 난리 났죠. 그 사건이 아직도 되게 생각나요. 그때 이름, 선수 이름이 벤 존슨, 칼 루이스, 막 이랬어요. 지금은 그 기록을 우사인 볼트 다 깼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오랫동안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갖고 놀았던 장난감들 이런 거 되게 생각나가지고, 지난주에는 비싼 돈을 주고 그 장난감들에 대한 책을 하나 샀어요. 사놓고 나서 조금 후회를 했는데, 35,000원이라 돼, 책값이. 이만큼 두꺼워. 그래서 1980년대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프라모델 장난감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그중에 내가 가지고 놀던 것도 있어. 그래서 물론 저는 그 먹을 걸 돈을 아끼고 장난감을 다 사는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런 편이지만 그때부터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용돈 받으면 떡볶이 사 먹고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 먹는 것을 포기하고 아꼈다가 프라모델 로봇 장난감들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잘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엄마가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상처로 살살 이제 남아있는데 상처라고 하면 농담이고 그래서 막 그걸 다시 기억을 하고 싶었는데 그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건 사야 해 뭐 이러면서 샀다가 살짝 후회해가지고 환불을 해줄 수 없냐 했더니 비닐을 뜯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어린 시절에 들어갔던 게 되게 오랫동안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평생의 추억이 되고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린 시절에 뭔가 문제를 겪었던 것이 상처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어린 시절에 안 좋았던 기억이 막 꿈에 다시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꾸만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낙심되고 실망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어릴 때 부모님 때문에 받았던 상처, 선생님 때문에 받았던 상처, 아니면 친구 때문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요. 안 없어진 채로 있어가지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있다. 그걸 덮어놓고 있어요. 이러면은 인생이 왜곡돼요. 자꾸 삶이 비뚤어져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성공의 동기가 뭐냐면은 내가 성공해서 그때 나한테 문제 일으켰던 인간한테 복수해야지 이런 게 살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나름대로 목표는 이루었을지 모르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한테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어릴 때 겪었던 문제가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남아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처럼 또 세 친구처럼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이들에게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전부 하나님의 방법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참 다행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문제를 겪을 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부 이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일곱 렘넌트가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겪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헬조선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헬조선 사는 사람들은 언제였을까요? 1910년대, 20년대 일제시대 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옥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한국 말도 쓰지 못하게 만들었고 한국 이름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신사참배까지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교회 간다, 신사참배할 수 없다 이러면 감옥 가는 상황. 굉장히 어렵고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자, 이 시대에 다니엘이 겪었던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망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해당했어. 그지?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상황 여러분 안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봤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전쟁통에 적군한테, 적의 병사한테 살해당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게 됐다. 나이 열몇 살에,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에 포로가 돼가지고 생전 모르는 나라에 노예처럼 돼가지고 끌려왔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왕궁에 있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가지고 상처로 받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상처로, 문제로 만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냐? 언약적인 한을 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 거예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구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구나.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우상과 싸우겠다. 나는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과 싸우는 전도제자가 되겠다. 언약적인 한을 품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승리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언약적인 한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이 매일 싸우느냐? 왜 우리 집안은 이혼했느냐? 그게 아니고 현장에 이 시대 시달리고 있는 가정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돼요. 그렇게 봐버리면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이 사건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나처럼 어려움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 마찬가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시달리는 사람 마찬가지. 혹시 외모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마찬가지. 자기에게 한 시대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적인 한으로 품고 도전하는 시작이 되면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 부분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과거에 있었던 모든 복음 아닌 것과 복음과 틀린 것, 복음 아닌 다른 것과 단절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우리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 섬기고 있었던 우상숭배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걸로 봐버렸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 속에서 부모님들하고 어른들하고 비슷하게 또 살아갔을 거예요. 그냥 그 좁은 유다 나라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세계선교 생각지도 못하고 선민사상 빠져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 가지고 싸움만 하는 인생이 됐을 텐데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과거에서 완전 단절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깨달아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저 유다 나라에 있어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으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강대국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봤어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언약적인 한을 붙잡고 그 문제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끊어버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가는 발판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각인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과 제 친구의 출발점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린 시절에 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604년, BC 604년부터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BC 586년 이 언저리였어요. 요 사이 예루살렘에서 그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했던 예레미야.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메시지하면서 우상 섬기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이거 메시지 했거든요. 어른들이 그 메시지를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성취돼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개인에게 실패가 옵니다. 가문에 저주가 옵니다. 사회에 재앙이 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다니엘이 어린 나이였어요. 10대 아니면 심지어 10살 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 왜냐하면 다니엘이 한 520년 이때까지 살았거든요. BC 530년 이때까지. 다니엘 성경이 기록된 게 BC 530년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나이가,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BC 604년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 74세라는 얘기예요. 0살에 포로로 끌려오진 않았겠지만 다니엘이 태어나자마자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면은 다니엘 성경을 기록할 때 다니엘의 나이는 74세. 자, 10살 때쯤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면 84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숫자 계산하지 말고 뭘 알면 되냐면은, 아, 지금 다니엘이 어릴 때 메시지를 들었구나.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대 중반이라고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나이는 10대예요. 10살 정도예요. 자, 10살 때 들었었던 복음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자기한테 각인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포로로 끌려오면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아,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 메시지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남겠습니다. 살아남는 자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살리는 자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정복하는 서밋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열몇 살 때.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이 봤을 거예요. 열 살 이때쯤에 자기 나라에 오는 문제와 그 문제 배경 속에서 있었던 진짜 문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른들이 그 말씀을 아무도 안 들어. 그리고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막 핍박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 비웃고 조롱해. 이걸 어린 시절에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던 나라가, 그렇게 했던 어른들이 다 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요. 무엇을 붙잡았냐? 상처를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렇다면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는 바벨론에서 응답받겠다. 내가 바벨론에서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서 성전 다시 짓고 이 땅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저 땅에서 응답을 받겠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린 시절에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상처에 메이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세계복음화로 가는 발판을 찾아내는 인생이 되느냐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각인시키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와서 무엇을 했느냐? 바른 뜻을 정한 거예요. 바르게 뜻을 정했어요. 이게 다니엘이 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강공부하면서 봤을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그죠? 자,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 진짜 문제,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봤어요. 뭘 봤죠? 자기 나라 멸망의 원인을 봤습니다. 뭐가 원인이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겼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개인 망하고 후손까지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멸망합니다. 우상 숭배 제일 심하게 하는 일본에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800만 귀신 섬기고 있는 일본에 계속 지진 들어오죠. 방사능 오죠. 원자폭탄 두 번이나 맞았죠. 그런데도 아직 그거 거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아주 나쁘고 잘못됐고 못됐고 이렇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여러분 가서 보면 알겠지만 되게 착해요. 개인 다 착하다니까. 아베 같은 또라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거의 다 착하고 한국 사람보다 훨씬 질서 잘 지킵니다. 쓰레기 절대 안 버리고 길거리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길거리에 일본도 똑같던데요 뭐 이러면서 쓰레기 버렸는데요 이런 데를 보면 관광지야. 관광지에 누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가서 버리고 그래서 일본 사람 계속 치우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람 착해도 재앙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하고 연구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해도 재앙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우상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온 문제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멸망의 진짜 원인 발견했어요. 자, 그 속에 있는 그 멸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뭐였죠? 강대국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바벨론 땅에 내가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이 바벨론 나라를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강대국 바벨론 때문에 전 세계가 정복됐는데 이 바벨론이 세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 안에 있는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상 때문에 멸망 오는 것이 바벨론 때문에 전 세계에 같이 오겠구나. 다니엘이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벨론 살리고 강대국 살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음속에 굳게 붙잡은 거예요. 일곱 렘넌트들은 다 이게 됐습니다. 그죠? 일곱 렘넌트 뭘 봤습니까?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애굽 살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봤습니까? 사무엘이 어디를 봤습니까?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엘리사는 아람을 봤어요. 이사야가 바벨론을 봤어요. 그리고 어디를 봤습니까? 바울이 로마라는 나라를 봤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발견했어요. 이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 강대국 전 세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왕궁으로 보내셨구나. 나는 바벨론 살리기 위해서 임금을 살려야 되겠다. 저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고 힘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낸 거예요. 바벨론 살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이면계약을 찾아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냈더니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보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큰 언약을 붙잡았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천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것. 여러분 중에 혹시 축구선수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 나는 축구선수로서 세계복음화로 가겠다 이렇게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프로게이머로서 세계복음화로 가겠다. 나는 오버워치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그거 찾아내면 돼요. 천명이에요. 천명.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 그 천명을 발견했으면 지금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나온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자, 나는 프로게이머로서 이제 시작되는 뭐 오버워치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하고 있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롤드컵이라든지 나는 나가가지고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게임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잘 됐다 해서 나는 세계복음할 건데 이러면서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PC방 맨날 가고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어느 정도냐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PC방 리그 정복하는 것 정도로 안 됩니다. 아시죠? 뭐 이런 얘기. 자, 근데 일단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나는 고급 시계로 세상을 살리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 쳐보자. 그러면은 이 고급 시계 게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작은 실천. 어떻게? 기도하면서 게임. 남들은 맨날 패드립이나 치면서 컵라면 땡겨 먹으면서 에이씨 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게임이나 하자 이래가지고 와있는 게임 그 PC방 현장에서 나는 정시기도 하고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리기 위해서 나는 게임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실천이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걸 찾아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뭘 했죠? 나는 시대 살리기 위해서 왕궁에 와있구나.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살리기 위해서 왕궁에 와 있구나.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우상과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상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뭐 했어요?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거절했다. 임금이 주는 치킨을 거절했다. 치킨을 나는 먹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인가. 그죠? 치킨을 먹지 않는다. 물론 평생 안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총리 되면 자기가 직접 우상에게 바친 제물 말고 딴 거 먹으면 되지. 근데 그때 나오는 음식은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기름진 육 고기들은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거든. 제사 음식이었어. 안 먹기로 한 거야. 꼭 안 먹어야 되느냐. 제사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됩니까? 신약 성경 보면 바울은 상관없다 얘기합니다.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네가 영적 싸움 하면 된다. 네가 스스로 영적 싸움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굳이 다니엘이 왜 안 먹었느냐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우상과 싸우는 실천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 민족을 멸망시켰던 우상과 싸우는 답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실천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는? 서밋으로 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10배의 지혜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 이 10배의 지혜를 체험하는 25시 응답 속으로 모든 렘넌트가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석재 집사님 혼자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렘넌트는 학업에서 10배 지혜가 필요 없나 봐. 기말고사 쳐야 되는데 10배 지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 기말고사 시작인 사람 손들어 봅시다. 다음 주. 두 명? 세 명? 다다음 주 기말고사 시작 손들어 봅시다. 세 명? 네 명? 그 다다다음 주 시작인 사람? 없잖아. 그런 사람 없겠지. 이미 시작한 사람? 없지. 그러면 나는 나머지 손 안 든 사람은 나는 기말이 언젠지도 모름?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잘 누리고 있는 거군요. 그죠? 누리고 있으니까 뭐 10배 필요 없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10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얻는 25시의 날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뜻을 정했으면 이제부터는 바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3장 6장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 여러분은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여러분 앞에 매일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갈등들이요 문화적인 갈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경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들에 여러분은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실제 삶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갈등들을 봤을 때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냥 돈을 적게 번다, 많이 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화적으로 재밌는 것을 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숨어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임금은 국가를 통합시키려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보 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금으로 만들었어요. 경제를 동원했죠. 금으로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었죠. 멋있게 만들었죠. 절하고 싶을 만큼 문화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권력, 정치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 절하도록 시켰어요. 우리나라는 한 나라다. 한 신을 섬기는 한 나라다. 이걸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시키면서 거기에 뭘 동원했냐. 밴드를 동원한 거예요. 아이돌 총 동원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뮤직뱅크를 찍는 거지. 이래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연주를 할 때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켰어요. 자, 문화적인 게 나왔다고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목적이 있는 거고 거기다 절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어. 한번 절하면 끝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진 않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자기 민족을 무너뜨렸던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마귀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싸운 겁니다. 사단은 여기에 항상 타협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아이, 뭐, 한번 절하는 거 뭐, 문제 있냐. 절한다고 뭐, 네가 하나님 자녀 신분 바뀌겠냐. 이럽니다. 그렇겠죠? 네가 한번 예배 빠진다고 뭐, 별 거 있냐. 하나님 다 아시지? 네 속에 예수님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이, 한번 뭐, 친구하고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이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되게 합리적인 모든 말들을 동원해가지고, 현실하고 타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남자들 있죠. 남자 렘넌트들. 타협하는 거 질들이면 안 돼요. 타협하는 거 여기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 많이 부딪힙니다. 예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일요일날 뭔가 일이 잡힐 때가 참 많이 생길 겁니다. 군대 안에서. 일요일 날 근무를 고참 대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니 뭐 되게 좋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 축구 대회를 하는데 내가 빠질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렘넌트는 지금부터 타협에 습관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작은 틈을 줬는데 그 틈에서 사단은 완전 들어와가지고 장악해버린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걸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현실과 타협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당당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멋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비굴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번 절하는 척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비굴한 길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다 절을 한다고. 세상에 몇만 명이 와서 절을 할 거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 와가지고 절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절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막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척 이렇게 뭐 경배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허리만 숙인다 이러면은 나 같으면은 무릎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살짝 하는 척하고 절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이래가지고 슬 뭐 이래가지고 눈치를 보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있다. 잠깐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이래놓고 이제 배 아픈 척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싹 가셨다가 싹 나갔다가 아 절하기 전에 돌아올게요. 이랬다가 아 배가 너무 아파서 아 변비 이놈의 변비 이래가지고 막 있으면서 음악 소리 다 끝나고 그 저런 다시 일어나세요. 뭐 이래가지고 했을 때 아 벌써 끝났네요. 뭐 이러면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뭐 방법 있잖아. 인본주의. 그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찐따 같은 방법을 절대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서 있어. 이래가지고 서 있었다니까. 발 들고 서 있었을지도 몰라. 다 절하는데 자기 이래가지고 서 있어. 그러니까 임금의 눈에 띈 거예요, 당장. 저 세 사람 왜 절을 안 하냐? 이래가지고 빨리 데려와라. 임금의 눈에 띄었다니까. 임금이 그래서 뭐라 하잖아요. 야, 평소에 자기가 아끼는 신하들이거든. 자, 한번 데리고 와보니까. 야, 네가 왜 절을 안 하냐? 국가 시책인데 협력해야지. 아, 그리고 니네 같은 엘리트가 절을 안 하면 딴 사람들이 그 절을 어떻게 하겠냐? 잘해야지. 할 수 있잖아. 뭐 어렵냐? 한번 숙이면 되는 건데. 니네 종교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말고 이거는 그 종교 얘기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살려줄게. 원래 한 번만 안 해도 죽이는 거지만 참 니네는 특별히 기회 준다. 살려줄게. 대신에 이번에 하는데도 절 안 하면 진짜 불에 던져서 죽인다. 말 잘, 좋은 말 할 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 우상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무슨 목적으로 해서 세웠든지 간에 저 우상 속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저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의 만든 신상 앞에서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이 여기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영적 싸움이.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또는 주님이 직접 가셔서 살려내셨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임금 외에는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죽이기로 합시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임금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지금 다른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렘넌트 여러분이 이렇게 당당한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당당한 전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식사기도 하는데도 부끄러워가지고 아침 막 학교 가서 급식 먹는데 여러분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하면 쪽팔리니까 혹시 부끄러워서 못 들 사람 있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할게. 속으로 손 들어봐. 여러분 급식 먹을 때 점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그거 식사기도 하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야 그냥 먹자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인생. 그럴 수도 있겠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아 부끄러워가지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 주님 가세요. 비굴하잖아요. 비겁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타협하는 인생, 인본주의 써가지고 겨우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뭔가 문제 왔다 그러면은 정면 돌파하세요.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복음 아닌 것에 대해서. 복음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문제 올 때 있잖아요. 선택할 때 있잖아요. 그때 꼭 고집불. 희한하게 복음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때는 절대 이렇게 안 하면서 막 살살살살 피해 나가려고 하면서 복음 말고 꼭 남자들은 뭐 가지고 싸우냐면 이제 게임 누가 잘하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이래가지고 게임 실력 좆밥 이러면은 뭐라고 이 새끼가 뭐 당장 가볼까 뭐 이래가지고 한다니까 그거는 정면 돌파 인생이 참 어떻게 된 건지 그래 여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화장발로 승부하나 뭐 어쩌나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사거리에서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들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 같냐? 그런 기도하지 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골방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저 문 잠그고 기도할게요. 문 닫아놓고 조용히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서요. 주님, 자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이러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기도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눈 뜨고 기도하면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에 렘넌트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 듣는 인간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지금 눈 뜨고 다 기도했어요. 방금 나 눈 뜨고 다 기도했다. 그치? 그것도 맞다니까. 할 수 있다고. 다니엘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비겁하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다니엘 한 명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겁하게 아닌 척하고 말 듣는 척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멋있죠? 이렇게 해서 복음 누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에게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서윤이가 허리가 아픈데도 와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용서? 인정? 예, 익스큐즈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아침에 진짜 왜 여기 왔는데? 왜 여기 예배 시간에 왔느냐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거 평생 한 번도 안 누리고 갈 거냐 천국에? 억울한 인생? 여러분 오늘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른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다니엘이 깊은 기도 속에서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 성취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을 다니엘이 느꼈어요. 하나님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포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복음을 붙잡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이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포로된 데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세계복음화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한 시대 문제를 놓고 자기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민족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도가 시작된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어 내가 너의 앞에 왔느니라.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10장 10절에서 21절에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로 결단한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 그 순간부터 바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렘넌트가 기도를 시작한다. 복음 붙잡고 기도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날 당장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앞으로 일어날 강대국과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이 부분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나옵니다. 이 환상들이 대부분 이걸 설명합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이냐,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 나라에 어떤 왕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나라가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똑같이 멸망길을 가고 있거든. 그 시대에 만 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속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흑암 세력을 깨뜨릴 것이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짐승이 7장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상한배에 타오르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다. 흑암 세력이 무너져버린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습니까? 13절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릴 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 이것에 나와서 복종하게 된다.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비밀 속으로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보세요. 8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어디 감히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얼마 못 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노래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구원사역을 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봤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봤던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다니엘 9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세계복음화 있는 거예요. 자, 렘넌트에게 시대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방향이 그림으로 나올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에 성공하면요 그 일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별처럼 쏟아내리게 하시는 그 비전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렘넌트 7명 있죠. 전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시대적인 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렘넌트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렘넌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그 정도로 복음 가진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이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나왔잖아요. 주님이 원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전도 제자요.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반드시 붙잡아야 돼.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렘넌트의 정체성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살아남는 사람. 어떤 멸망이 와도 살아남는 사람. 어떤 고난 핍박 와도 사단의 공격이 와도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남은 자 렘넌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렘넌트.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 잊지 마세요. 이 정체성이 각인되도록 만드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이번 여름 스케줄이에요. 정체성 각인을 위한 영적 싸움. 내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렘넌트구나. 이 정체성 뿌리 내려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잖아. 이번 주 내내 이 정체성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억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봤냐고요. 세상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다니까? 너는 모의고사 5등급, 6등급, 8등급 다 치지 않냐? 네가 무슨 뭘 하냐? 아무것도 못하냐? 넌 이따구로 해가지고는 대학 아무데도 못 간다, 이 병신아! 라고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속지 말라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얼굴도 못생겼는데다가 돈도 없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지막 밑바닥 인생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사단이 말하는 속임수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전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나가면 페이스북 가보세요. 사진 올리잖아요. 애들 사진 올리잖아. 그러면 못생긴 사진 올립니까? 병신같이 나온 사진 올립니까? 잘 안 올려요. 그죠? 워낙 미친 인간들은 서로 누가 병신이냐 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 보면은 이래가지고 얼짱각도 해가지고 뭐 이러면은 우리는 또 예의상 이렇게 다 댓글 달아줍니다. 어머 존예 뭐 이래가지고 막 제가 존예라고 달아줄 땐 실제 존예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그 댓글을 단 겁니다. 확실해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예, 해줘야 돼. 그럼 해줘야 돼. 어이구 세젤리에 쩨쩨 뭐 이래가지고 뭐 대단해 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페북 안 하는 정상인 좋은 사람 따봉충 되지 마세요. 굳이 따봉충 시간 낭비 같아.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다 뭐 이래가지고 막 진짜 너 쩔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밑에 또 그러면 또 댓글 달아주면 아니야 뭐가 예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막 사실은 그 말 들으려고 사진 올린 거거든. 그렇잖아. 이래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전부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예쁘냐 이거 가지고 경쟁. 평가 기준이 그거야.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뭐 합니까? 게임 누가 더 잘하냐 이거 가지고 경쟁한다니까. 이래가지고 병신 새끼 이러면서 크크크크 적어놓으려고 PC방 간다고. 이래가지고 서로 경쟁하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최종적으로 이제 결판 나는 건 뭐예요? 어느 대학을 갔느냐. 이래가지고 우유 등급같이.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분명히 아인슈타인이었거든. 아인슈타인. 나중에 가보면 이제 서울. 이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연세 내려갑니다. 점점 우유 등급 있잖아. 그래서 점점 내려갑니다. 건국 인서울이라도 하자. 이래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요? 저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컷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평가 다 되는 거라니까. 인생이 저지방 인생 이래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은 자꾸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집어넣거든. 거짓말을 집어넣는다고. 속지 마라. 그래서 훈련 가라는 거예요. 세계 렘넌트들 왜 가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3박 4일 동안에 집중으로 이 얘기 들어가지고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뒤집어 보자고. 언제 한번 여러분이 3박 4일 동안 그리스도 얘기 들어봤습니까? 언제 3박 4일 동안 너는 하나님 자녀 이 얘기 듣습니까? 너는 이따위로 하면 대학 어디도 못 가. 요 얘기만 3박 4일 동안 계속 듣지. 안 그렇습니까? 바꿔야 된다고요. 바꿔요. 전교인 수련회 있죠. 또 렘넌트 대회 있죠. 여름에 중고 합숙 있죠. 훈련 스케줄 속으로 여러분이 쏙 들어가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괜히 뭐 엄한 핑계 대지 말고. 말도 안 되는 딴소리 하지 말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한 시대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해봅시다. 당신은 전도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렘넌트입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 렘넌트들이 한 시대 우상과 싸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과 세계를 살리는 복음 가진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